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10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또 한 번에 그 3일 연휴를 쉬고 네. 오셔서 마음이 넉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면 아닌가?
근데 아,
출근이 더 예민한가?
그냥 지금부터 1월 말까지 휴일 단 하나도 없어요. 평일 휴일.
크리스마스도요?
그 주말이에요. 대체 휴일 플러스 1 기대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좀 예민하실 수 있겠구나, 듣동너분들이. 아무튼 그래도 네. 활기차게 다시 출근하는 날 네. 좀 재미있는 산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요. 블록체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도 사실 정확히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아직도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온 서비스들도 대체 원리가 뭔지 조금 헷갈려서 한 번에 좀 총정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네. 생각하던 참에 마침 김정민 기자가 팩플레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은 그 전에 듣동라가 어떤 방송을 했는지 모르셔도 네. 이 주제만으로 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실 수 있게 김정민 기자가 준비해왔다.
네. 네. 그래서 거창하게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팩플팀의 김정민입니다.
와. 오랜만에 나온 건가요?
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너무 빨리 가는 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도 계속 레터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레터 마감하면 또 레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또 요즘 국정감사 네. 시즌이잖아요. 근데 또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지. 많이 불려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김범수 의장도 나오고 카카오. 그래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감 때 꼭 정보통신이라고 네. 부르나요? 정보통신위에서는 그런 핫한 기업들도 CEO를 데려오는 게 약간
산자위.
아, 산자위. 맞아.
산자위랑 네. 과방위.
아, 과방위.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
근데 정통서 들어가요. 과학기술 정보통신.
죄송해요. 오늘 좀 나사가 빠져있네요, 지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예전에 2030, 2030인가? 원희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대 기업. 네. 학생들이 가고 싶은 10대 기업의 아. 변화가 한국의 산업의 변화다. 인 그렇죠. 것처럼 국정감사도 불려 나오는 기업의 총수가 누구냐가 한국의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아. 제 총수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전통적인 대기업
네,
총수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서 아, 좀 다르구나라는 거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 레터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블록체인에 딱 꽂힌 이유가 있나요?
아, 요새 한 8월 정도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료를 또 많이 내고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블록체인 자회사를 세웠어요. 8월에.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한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를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게 진짜 좀 우리 피부에 닿는 서비스? 블록체인 한 지가 벌써 한 4, 5년인데 약간 이게 블록체인이 뭐지? 아직도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드디어 사업화가 되나? 대중화가 되나? 싶어서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블록체인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주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이 같은 의미로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렇죠. 일단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뭐 좀 먼저 짚어드리자면 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새 모든
네. 저기 국감 좀 들어갔더니 데이터 시대 이런 말씀
아마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써야 되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뭐 정부나 기업이 가진 좀 거대한 서버 하나에 저장이 돼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블록체인은 사용자 개개인의 서버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떼어와가지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 개개인을 블록으로 보고 그게 체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유통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던 서버 하나의 데이터가 모이는 거는 중앙 집중형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라 분산 저장,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서 기본 가치가 탈중앙화거든요. 근데 이 탈중앙화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나 대기업이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좀 쥐고 흔드는 것 자체에 되게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혁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약간 권력에 저항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철학이 있는
네, 철학이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러면 또 약간 좀 관리자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안하기도
네.
하죠.
가령 뭐 저희가 모바일에서 은행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은행이 저희 뭐 데이터나 뭐 서비스 품질 같은 걸 다 관리를 할 거고 유튜브라고 본다면 유튜브 동영상 뭐 수백억 개씩 올라와도 구글이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굉장한 투명성으로 해결한 기술인데 그 개개인에게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게 아주 투명하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저장이 되면은 위변조가 아예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거래자의 개인정보는 이제 철저하게 가리되 약간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뭐 거래량이나 사용자 규모 같은 것도 바로바로 집계가 되고 보여주고 위조된 정보를 아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정보 자체에 굉장한 신뢰성이 생기는 그렇게 해서 뭐 약간 투명성을 확보해서 책임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뭔가 거래가 일어나거나 뭔가 오갈 때, 특히 돈 같은 게 오갈 때 장부를 항상 써두는데 그 장부 관리를 은행 같은 데에 맡겨놓고 있었던 게 이제 기존 시스템인데 그거를 그냥 블록체인을 같이 사용한 사용자가 다 갖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아, 완벽합니다.
각자의 지갑을 다 갖고 있고 한 사람이 거래를 해도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그런 거래의 기록이 남겨져야 되니까
네,
위변조를
맞아요.
하려면 지갑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록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아,
라고
맞습니다.
말을 하는데 근데 암호화폐에서 맨날 뭐 해킹 사고나
그렇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럼 왜 생기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거래소의 그런
네,
것들이
맞아요.
이제 해킹이 되는 거다.
그런
하더라고요.
완벽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진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향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기업이나 정부라든지 관리 하에 있어야 되니까.
네.
개념이 약간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 실제 서비스들을 위주로 얘기를
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요즘 제일 혼란스러운 건 NFT예요.
아,
몇 번
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저도요. 느낌이 살짝 오면서도 약간 와닿지가 않고 그런 거죠. 머리로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기술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상 위변조가 어렵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NFT는 종종 막혀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실제 사례로 응용해보면서 이해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도 NFT로 팔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 녹음 전에 하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NFT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세상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모든 게 카피가 되잖아요. 모든 게 복제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혹시 뭐 유행하는 움짤이나 유행어, 밈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원작자가 누굴까? 그 원작자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거의 없죠.
짤 저장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원작자는 생각 못 해봤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토끼기 움직이는 모자 그 원작자분이 제대로 그 등록을 특허 등록을 안 해놔서 돈을 못 벌었다 이런 건 굉장히 뉴스가 되면서 너무 안타깝다 사람들이 이해해주는데 밈 같은 거는 이거 원작자가 돈을 못 벌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디지털 자산에는 약간 저작권 개념, 소유권 개념이 되게 모호하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게 NF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품 인증서 내지는 거래 명세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NFT라는 걸 누가 인증해 주나요?
옛날 사람들의 질문 나갑니다.
또 누가 뭔가 그런 인증 기관이
네.
있는 건가 해가지고
NFT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가
아, 네. 공식 거래소.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를 통해서 NFT를 하는 거예요.
네, 공식 거래소 하면 중앙 집중형.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게 또 다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기업만 있는 형태, 거래소만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NFT는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거래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NFT를 발행을 할 수 있겠네요, 또.
근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줄 몰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거래소니까 쉽게 작품 등록을 하고 또 교환을 하고
플랫폼이다.
구매, 판매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플랫폼이 중간에서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화 시켜 주는 플랫폼이 하나 있다.
크리스티 경매소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든 디지털 자산이오를 올리면 사람들이 얼마에 사느냐. 약간 이런 건 네. 거죠.
블록체인 기술로 그거 NFT도 만들어주고. 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김정민 기자와 이형 기자의 사진을 제가 찍은 다음에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듣동라의 녹음 순간이오라고 그 플랫폼에 NFT화 해주시오! 라고 하면 그분들이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갈립시오? 값이 매겨지나요?
아니, 해주긴 해주죠.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저는 김정민 기자의 미래성을 보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훌륭한 움짤로 나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흥미롭네. 근데 주로 어떤 걸 좀 모든 걸 다 NFT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맞아요. 좀 주로 NFT로 만들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도 예습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요즘 NFT로 뭘 만드나. 근데 국내에도 좀 실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일 흥미로웠던 게 그 간송미술관? 그래서 거기 작년에 재작난 때문에 금동열의 입상 같은 보물을 경매에 내놨다고 뉴스가 나왔던 곳인데 이 재정난에 도움이 됐다고 NFT가. 그래서 훈민정음 해내본을 NFT 100개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80개나 팔렸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NFT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로 수익을 내는 곳이 있구나라는 게 조금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게 주로 NFT로 팔리는지 그리고 민팅이라는 표현도 또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은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실물이어도 그걸 디지털화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아트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음악 파일이나 캐릭터 뭐 인기 게시글이 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밈 같은 SNS 포스팅 그리고 뭐 스포츠에서 막 대단한 활약이 터진 하이라이트 영상 뭐 이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에서 뭐 구매한 부동산 이런 것들도 NFT를 찍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NFT 거래소 같은 곳에서 누구나 자기 작품을 올려가지고 간편하게 발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도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높은 값에 팔리기 때문에 미술 작품들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팅은 이제 디지털 아트, 미술 작품에 NFT를 찍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용어. 입니다.
그러면 그 아트를 디지털 아트화 할 때 아트의 저작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NFT화를 할 때는 그게 원 저작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NFT 시장에. 페이크 민터라고 아예 용어까지 따로 있는데 원작자 동의 없이 함부로 NFT를 찍어서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작자는 있는데 디지털 NFT화해서 막 팔아버리고
맞아요,
그걸
맞아요.
금전화하면 그게 약간 저작권의 원래의 원칙에는
그렇죠.
위배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디지털 아트 거래된 사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NFT가 올해 3월부터 좀 핫해졌는데 일론 머스크의 연인 그 가수 그라임스 있잖아요. 그라임스가 그린 그림이 68억 원에 팔린 적이 있고요. 3월에 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라는 작가가 제작한 작품이 무려 78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사례로는 그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6년에 본인이 트위터 처음 만들 때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음이라는 첫 트윗 남긴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28억 원에 팔고 그걸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팔았다는 게 그러니까 잭 도시가 NFT를 스스로 발행해서 팔았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와. 근데 이제 기사 이런 거 찾아보면 덕질이랑 시너지를 내는 NFT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NC소프트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에서 아이돌 NFT 굿즈를 팔고 뭐 DC 코믹스 같은 경우는 배트맨, 슈퍼맨, 뭐 원더우먼, 할리퀸 NFT 컬렉션 굿즈 뭐 이런 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굿즈를 낸다라는 건 실물
굿즈면은 실물 아닌가요?
아닌가요?
굿즈 자체가 실물 얘기 아닌가? 뜻 자체가 혼란스럽다.
그러게.
이런 건 어떻게 전달되고 발행되고 하나요?
그래도 이제 DC 코믹스가 낸 컬렉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파일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이돌 굿즈는 저도 너무 궁금해서 NC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보통 아이돌 굿즈는 포토카드나 앨범이나 뭐 머그컵이나 폰케이스
그렇죠?
이런 실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NFT지? 했는데 뭐 한정판으로 뭐 50명, 100명 이렇게 선착순을 모집을 해서 한정판 앨범을 샀다라는 NFT 증명서를 주는 거래요. 앨범은 굿즈로 따로 있고 그 영수증이 NFT인 거죠. 말하자면.
아, 나는 네. 한정판 샀던 사람이야라는 네. 증서를 또
네.
따로 NFT로.
그거예요. 네. 그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가 샀다라는 어떤 덕후의 소장욕을 자극하는 그런 뭐 나중에는 그 영수증 NFT도 뭐 사고 팔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 NC는 아직은 거래가 안 되게 막아놨다고 해놨어요.
그냥 소장만 네, 할 수 있게. 네. 신기한데
얼마나 큰 그림을
아니 그러면 그 한정판 한정판을 샀다는 NFT는 나중에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거기에 내가 그 아이돌의 한정판 앨범을 전시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예를 들면 그냥 덕질을 이제 해본 마음이 있잖아요. 해본 마음에서 메타버스 시대가 됐고 나의 아티스트도 메타버스에 있어서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 나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이 NFT 굿즈가 될 수는 있잖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아티스트요. 나를 보세요. 약간 아 이분 나의 찐팬이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미래에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약간 덕질도 지금 시대를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세상에. 아니, 근데, 근데 그래도 NFT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마음으로 와닿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어쨌든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네.
NFT는 또 별개의 소유권, 저작권인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가치가 막 몇십억, 몇백억으로 산정되기도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김종민 기자는 그래도 좀 요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NFT지 이게 결국은 너흰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원본 소유자지롱 하는 자기만족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 원씩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의견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뭔가 디지털 아트의 NFT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인터넷에 이 그림이 몇백억에 팔렸습니다 하고 파일이 올라오면은 사진 사람들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저장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NFT가 이 정도로 높이 평가받는 건 진짜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의 유희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본 NFT 작품 중에 좀 제일 황당했던 게 그 그냥 그림판 흰 배경에 삐뚤빼뚤하게 쓴
마우스로 쓴
마우스로 쓴 테스트라는 글자가 3억 원에 팔린 케이스인데 이거는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황당하거든요.
누가 쓴 거예요?
샘 뱅크맨 프라이드라는 되게 유명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자가 쓴 건데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대부호로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프라이드가 새로 플랫폼을 창업을 하면서 거기에 올린 첫 작품이 이거여가지고 3억 원이나 됐다. 그러니까 NFT는
지인이 사준 거 아니야?
누가 사는 거지?
약간 화제를 위해서 지인이 대신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약간
하고요.
약간 뭐 대통령 사저 나오면 지지자들이 사주는 것처럼.
너무 신기한데?
약간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의 세계다.
네,
믿는 맞아요. 사람들의 세계고 믿는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지불해주는 한 NFT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장이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NFT를 현대미술이랑 같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미술도 되게 일반인이 보기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내가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렇죠,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현대미술도 NFT도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세계고 이제 미래의 가치가 뛸 거라고 믿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현실의 무대가 디지털 세상으로 다 옮겨왔을 때,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왔을 때 그런 어떤 모든 게 카피되고 소유권 개념도 없고 저작권 개념도 없던 세계에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에 약간 평가를 높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시대가 된다면은 NFT가 진짜 집 문서 땅 문서가 되는 거고 뭐 집 안에 뭐 디지털 아트를 전시하면 그게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본인 소유물마다 약간 이름을 써놓을 수 있는 기술? 디지털 소유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지금은 진짜 믿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미래 가치인가 싶어서 불안해서 더 알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약간 평소에 일반인들이 현대미술을 막 엄청 거래를 열심히 하면서 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또 그렇진 않죠. 맞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거리감을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FT가 근데 대중화되기까지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여요. 저희가 지금 맞아요. 이야기하면서도 이런저런 궁금증이 들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막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좀 이게 진짜 교환 가치가 있나? 라는 거에 회의감을 많이 품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NFT 붐은 이미 끝났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어딘가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보는 단계에서 나온 서비스거든요, NFT는.
네.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NFT의 실제 가치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거를 깨닫고 좀 이렇게 돈을 빼거나 아니면 거래를 좀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좀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게 그런 거죠. 생각보다 이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없네.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되팔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데 되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규제나 과세 같은 부분이 아직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거래세나 양도세 이런 문제도 좀 남아 있고, 미국이나 중국 이런 좀 큰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또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따라서 또 NFT의 가치가 좀 널뛰는 그런 문제들도 남아있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페이크 민터, 그러니까 저작권 개념 없이, 네. 그러니까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NFT를 발행하는 그런 문제들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좀 국내에서는 이제 막 NFT 거래소가 생기고 있거든요. 올해 4월에 처음 하나가 생겼고, 그 이후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들도 NFT 거래소를 다 만들어서 좀 유명하다 싶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뭐 두나무나 코빗 같은 거래소도 자회사 통해서 NFT 거래소를 다 운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NFT 회의론자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NFT로 돈 맛을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벌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해외에서는 약간 빠져나가는 단계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된 적이 없으니까 이걸로 좀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NFT를 조금은 그래도 알 것 같기도 해요. 현대미술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공지사항 잠깐만 듣고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듣똑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들어주고 계시죠? 저희 팟빵으로 듣고 계시다고 하면 정기 후원도 해주실 수 있고 에피소드별로 후원해주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나 협업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조만간 신메이커가 한 분이 공개가 되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네 시도를 했고, 저희가 굉장히 모시고 싶은 분을 모셨다. 인스타그램 공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알간지님과의 신메이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기대돼요.
만관부.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똑나 호스트 이현, 이지상 기자, 그리고 팩볼팀 김정민 기자와 함께 암호화폐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이제 금융의 블록체인을 얻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네.
디파이라는 말도 고란 기자 나왔을 때도 많이 했지만, 네. 디파이라는 말도 점점 자주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완전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제로 디파이 시장 예치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점점 디파이 시장에 관심을 갖나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글로벌 디파이 시장 예치금액이 100조 원 정도인데, 글로벌리 올해 초보다 이게 5배 넘게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코인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거래소 등이 운영하는 예치 서비스에 코인을 맡겨놓고 이자를 벌자라는 심산으로 디파이가 발전을 한 거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요. 예치만 해놔도.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데 지금은 뭐 제로금리다 이러는데, 그 암호화폐는 예치해놓으면은 막 30, 40% 이자가 되고, 진짜 높은 거는 300%까지도 이자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암호화폐 시세가 많이 뛸 거라고 보고 그렇게 그렇죠. 이자를 주는 건 거죠? 네.
근데 이게 디파이라는 건 2년 전이랑 좀 비교하면은, 아까 올해 초보다 5배 넘게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이랑 비교하면 예치금액이 150배 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좀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 추산은 디파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규모를 따질 때 그걸 시세로 환산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몇 비트코인이었던 게 몇 비트코인 규모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요?
누가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나요?
제가 기사 쓰려고 해도 되게 혼란스럽겠다 싶어서요.
그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합산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이트를 가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정확한 기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막 이렇게 어디서 이걸 출처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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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이거 나오겠네 하고 추산할 수 있는.
아, 그 시장 규모도 되게
꽤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 금융 당국이 네, 공개하는 수치가 아니어도.
네, 맞아요.
오, 그렇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모든 금액이 암호화폐를 이제 현금으로 환산한 액수.
아, 현금으로 네. 환산한 액수로. 그러면 시세가 좀 반영이 돼 있는.
네, 많이 반영이 되죠.
아, 그래서 또 시장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네요. 네, 수요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유동성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면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를 안 가고도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사실 또 되게 생활에 가깝긴 하기도 하잖아요. 요새 왜 은행에 있는 예금 금액보다 그거 금액 다 합친 것보다 스타벅스에 있는 돈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 그 스타벅스 페이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금액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은행에서 뭔가 금융 생활을 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이 벗어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금융 상품인데 은행이 아닌 곳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1금융권을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예금자 보호가 네. 당국에서 해주는 것도 것다. 이제 금융권뿐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일 보편적인 게 예금이랑 투자인데 예금은 그냥 맡겨놓는 거니까 예치랑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뭐 예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율을 정액으로 받는 뭐 그런 거고 스테이킹은 대체로 좀 자산을 넣고 빼는 게 자유롭고 변동 이율이고
아, 요런 예금이랑 뭐 입출금 통장 네. 그런
네 그런 느낌 뭐 그러니까 통장인 거죠 말하자면 통장인데 이자율이 엄청 높은 통장 그래서 통상 뭐 3, 40%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이자율인 것도 있고 진짜 높은 건 막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치를 해두면 실시간으로 막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거 나도 이거 다른 말로 이자 농사라고까지 하는데 아 나도 이자 농사 해볼까 하고 코인 투자자들은 많이 예치를 해두시는 편이죠. 그리고 예치한 금액으로 새롭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은 가능하고.
그럼 이런 디파이 금융 상품은 이것도 거래소에서 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거래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운영 자체는. 조금 더 와닿는 블록체인 결제 기술을 말씀드리면 좀 완벽한 디파이는 아니지만 뒷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좀 듣동로 분들 중에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차이카드라고 팀원 창업자가 새로 창업을 해서 만든 선불형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체크카드랑 그냥 똑같아요. 근데 쓸 때 뒷단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체크카드 하면 만원 결제 이러면 통장에서 만원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뒤에서 차이가 운영하는 어떤 코인으로 한번 변환이 돼서 결제가 돼요. 이러면 이제 PG사나 부가통신 사업자나 이런 수수료를 내야 되는 제3자들이 다 빠지니까 이 낮아진 수수료를 소비자들한테 할인 혜택으로 돌려줘가지고 사용자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페이나 뭐 저기 G마켓 뭐 스마일페이 이런 거랑 원리는 똑같은데 네, 그냥 블록체인 맞아요. 기술을 이용한 네, 것 같더군요. 근데 사실 기존 금융업계나 아니면 각국 정부가 디파이를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면 금지하고 아예 중앙은행이 발행할 거다 디지털 화폐는 이렇게 하고 미국도 규제 기조인 거고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규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최근에 또 한 차례 좀 정리되는 맞아요. 일이 네, 있었잖아요. 뭐 정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제 뭐 등록해야 된다. 네, 뭐 실명 계좌 있어야 된다.
적으로 4대 거래소만 남았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규제하는 분위기인데 디파이가 계속 클 수 있을까? 이게 뭔가 대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부는 태생적으로 암호화폐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넘보는 새로운 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CBDC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모델을 국가적으로는 좀 각국 정부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기도 하고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핵심 가치 자체가 탈중앙화라서 언젠가는 계속 정부 규제랑 싸워야 하고 어떻게 좀 싸워나가서 이길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진짜 소비자랑 시장에 기대는 기술이거든요. 어떤 공공 영역 것보다 소비자들의 편익이 훨씬 커져야지 이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런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경제라는 게 항상 위기가 오고 사람들이 네. 불안한 심리가 확산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중개자나 아니면 정부가 없을 때도 이것이 유지될까라는 걱정이 약간 또 그런,
그런 것도
해요.
있고 이 철학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그렇죠. 탈중앙화니까 여기에 안 좋은 변수로 정부가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금융의 규제라던가 이게 그리고 사람의 믿음으로 이제 상승을 해야만 하는 건데 이런 규제가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죠. 이러다가 진짜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 그게 또 연쇄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출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디파이 같은 경우도 2020년에 그러니까 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그걸로 또 다시 코인을 하고 막 이런 게 한참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유동성이 하락할 때 갑자기 또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다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를 막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화폐 뭐 한두 명이 쓴다고 화폐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어떤 화폐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코로나 때문에 아까 사람이 불안하면 다른 자산에도 기대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코로나가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금융에 대한 사람들이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심리 때문에 코인이 엄청 작년 올해 내내 붐이었던 거고 그런 코로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 늘었을 때 그 이제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이랑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금처럼 약간
디지털 금이다
네.
막
그랬었죠. 네, 그런 느낌이죠. 금 같은 안전자산까지는 아직 안 될 수 있지만 대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어떤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좀 디파이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부를 부정할 수 있는 시대는 전혀 그쵸. 아니고 정부가 변수가 되기도 하고
네.
또 나중에 정말 디파이가 대세가 된다고 해도 또 불안한 이런 네. 시장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앱?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면서요. D앱이라고 한다는데.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약간 대중화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D앱이라고도 하고 간단히 DAP이라고도 해요.
DAP.
네. 이제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그 탈중앙화의 D가 앱 앞에 붙은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가 구글 애플에서 앱 다운받고 뭐 이 구글 애플이 개발자나 사용자나 뭐 그런 데이터를 다 독식을 하잖아요. 근데 D앱은 그 앱 데이터가 블록체인 기술로 분산 저장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글 애플을 말하자면 안 거치는 앱?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앱스토어 그 거기 거 안 가도
네, 앱스토어에 안 가서 안 가야 되는 앱도 있고 약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약간 반쪽짜리 D앱도 있어요. 그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D앱이 지금 3674개가 있는데 구글 애플에 들어가 있는 수백만 개 앱에 비하면 훨씬 적죠, 숫자가. 뭐 근데 이것도 몇 주 전보다 또 20개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D앱을 많이 쓰고 본인 지갑을 갖고 거기서 또 뭐 보상을 받거나 거래를 자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앱이 왜 이렇게 적냐면은 아직까지는 속도랑 비용 한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D앱이 대부분 이더리움이라는 뭐 코인 좀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앱들 이 이더리움 기반 앱 기준 행동을 하나 처리하는데 막 20, 30초씩 걸리고 수수료가 40, 60달러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만 개 넘는 그 이더리움의 블록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기록이 돼야 돼서 이렇게 느리고 비싼 건데 SNS를 뭐 예를 들면 좋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한번 누르는데 20초 걸리고 수수료 40달러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중 서비스로는 완전 꽝이죠. 근데 이런 속도랑 비용을 버티면은 차익을 볼 수 있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NFT 거래소나 아니면 그냥 진짜 암호화폐 거래소나 게임이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직은 생태계가 치우쳐 있는데 점점 더 실생활이랑 좀 밀접한 앱들이 나오면은 D앱 생태계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전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이 이더리움 기반의 D앱의 속도는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까. 그거를 이제 개발하면 굉장한 이제 부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앱 생태계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공룡들이 완전 장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막 인앱 결제 같은 수수료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D앱이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탈중앙화는 약간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버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좀 대중화된 D앱을 만들어보자라는 시도도 생기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제일 유명해요, 이쪽으로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서버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따온 어떤 앱들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앱이 국내에 한 74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좀 카카오가 서버를 제공하고 약간 대중화된 앱이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도 이거는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뒷단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앱을 소개해드리자면 악동뮤지션의 수연님이 광고를 한 앱이기도 한데 그 썸씽이라고 노래방 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그냥 봤을 때는 서로 유저들끼리 노래 부르면서 그거 구경하고 보는 SNS랑 비슷하지 이거에 블록체인이 쓰였다는 거 아무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의 블록체인 요소를 따온 게 있다면은 노래를 잘한 유저한테 썸씽 코인이라는 걸 선물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또 노래 사용 기록이 남으니까 저작권 정산도 좀 더 투명하게 잘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좀 활용을 하는 앱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굳이 블록체인으로 만들 이유가 있나라는 궁금증이 남긴 하네요.
약간 보상 개념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상.
토큰을 주고받는? 뭔가 코인을, 그러니까 게임에서 코인 서로 선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현금화 가능한 코인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건 사실 진짜 꼭 블록체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좀 대중성 있는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활용해보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쵸, 썸씽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상을 주는 서비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블록체인을 뭔가 활용하는 네. 서비스 중에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게임에 특히 또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던데 어떤 건가요?
왜냐면 약간 게임에서도 코인 거래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게임 안에서는 그 코인이 화폐지만 제가 막 어디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뭐 물 사면서 저 게임 300코인 있는데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면 그 코인을 암호화폐 기반으로 해주면 거래소 가서 환전하면 현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있는 재화가 진짜 현물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자꾸 보상 토큰 이코노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에 딱 와닿는 돈이 되니까.
그러면 진짜로 게임 속에서 막 미네랄이랑 막 광물 열심히 캤는데 그걸로 번 토큰을 환전해서 현실에서 물을 사 먹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동남아에서 엄청 핫한 게임이 엑시 인피니티라고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명 넘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게 필리핀이랑 베트남에서 코로나로 실직한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 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캐릭터를 거래할 때마다 코인을 주는데 그 회사는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수익 모델이고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것보다 게임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재화를 벌어가지고 거래소 가서 환전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레디플레이어인가요?
그쵸. 그래서 진짜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몬스터랑 싸우고 거래소 가서 돈 바꾸면 되니까 그냥 진짜 직업이 몬스터 헌터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약간 미래 세대요. 세계 온 것 같아요.
진짜 미래 세대네요. 근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게임 회사가 주는 건가요?
100만 명이 유저로 있으면 거기에 딸리는 광고나 이런 돈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진짜 세상이 되고 자본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된 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 활성화 유저로서의 가치로 맞아요. 그 가치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돈을 언,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하는.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현실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런 세상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글로벌 히트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만든 미르4가 엄청 지금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비, 게임에서 장비 만들 때 쓰는 흑철이라는 자원을 채굴하면 보상을 주고, 또 이제 곧 나올 서비스는 캐릭터를 NFT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8월 말에 출시가 됐어요, 이 게임이. 근데 그때 당시 서버가 11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동양풍 게임인데, 북미나 유럽 이런 데서도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좀 글로벌리 히트를 친 것 같더라고요.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근데 한국은 이제 게임 제화가 밖으로 나오면 사행성이라고 규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비블록체인 게임으로 출시를 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현금화 가능한 코인을 주니까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주가가 8월 초에 한 2만 4천 원대였는데 9월에 8만 8천 원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토큰 이코노미가 꼭 블록체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임머니라는 건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사실 토큰 이코노미 자체는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 맞아요. 그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라든지
아, 그렇죠,
리니지의 뭐 린저씨들이 많이 계시는 네. 리니지 아데나라든지 아데나는 리니지 게임 내 화폐를 말하는 거고요. 뭐 이제 돈을 쓰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카드사에서 그런 모든 게 다 토큰 이코노미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교환 가치만 있으면 모든 토큰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은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리니지의 아데나가 진짜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일단 첫 번째 가치가 생기는 거고 암호화폐가 많이 컸으니까. 그리고 범용성이 또 오르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뭐 이제 서로 기업끼리 제휴를 맺어가지고 아 우리 카드사가 너네 회사를 가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카드사 고객이 너네 뭐 영화 보거나 뭐 할 때 혜택을 줘 아니면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마일리지나
네.
포인트 서비스를 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가 본격화되면은 좀 더 많은 곳에서 제휴 없이 지갑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를 담아두고 좀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공간을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갑만 동일하면 여기저기서 아무데나 쓸 수 있고 그게 꼭 국가 단위로 이제 한정되지도 않고 그냥 글로벌 플랫폼 어디서나 해외 수수료 같은 거 없이 여기저기서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범용성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한 토큰 이코노미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랑 카카오도 블록체인으로 뭔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제 똑같이 2018년 초에 블록체인에 뛰어들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자체 코인 생태계를 계속 구축을 해왔는데 카카오 코인은 클레이라고 하고 네이버 코인은 링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그 라인이 메인으로 좀 블록체인을 쥐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자회사 그라운드X랑 이제 최근에 설립한 싱가포르 자회사들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코인들을 자기들이 만든 코인을 국내외 좀 주요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개발자들이 좀 D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뭐 개발 플랫폼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NFT 거래소 같은 사람들이 아 이게 블록체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좀 대중적인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준 클레이 시총이 한 4조 6천억, 링크 시총이 8천억 원 정도네요.
이 회사들이 블록체인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체 토큰 이코노미를 똘똘하게 설계를 해서 이쪽 생태계에서도 결국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패권을 쥐고 싶은 거죠. 근데 다만 전략이 조금 다른데 카카오는 언제나 그랬듯이 대중화랑 스타트업 투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꾸준히 말씀드렸던 8월 초에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세웠다는 그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랑 좀 투자 목적의 비영리법인 클레이튼 재단이라는 데를 세웠는데 여기에 김범수 의장 최측근들이 되게 많이 가 있거든요. 뭐 송지호 공동체 성장 센터장이라든지 강준열 전 CSO라든지 많이 가 있는데 목적은 결국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클레이튼 생태계로 끌어올려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늘리려는 그런 목적이 제일 강하고요. 국내에서는 그 자회사 그라운드X 통해가지고 NFT 디지털 아트 거래소를 얼마 전에 세웠는데 그거를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블록체인이 몰라도 약간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설계를 하는 작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그라운드X가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은 한국보다는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을 훨씬 많이 해왔는데 일본이랑 미국이랑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최근에 한국 이렇게 다섯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랑 동남아의 카톡은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 8,600만 명이 라인 메신저를 쓰니까. 그래서 라인은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한 게 한국은 규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데 해외는 이런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 라인 메신저에 들어가는 뭐 커머스나 게임이나 콘텐츠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링크를 보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링크를 어떤 라인 생태계 안에 토큰으로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용자를 많이 늘렸고 요즘 라인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디파이인 것 같아요. 라인도 이제 핀테크를 해외에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라인페이나 라인 증권이나 라인 스코어 이런 핀테크 서비스랑 연계를 해가지고 라인 메신저에서 바로바로 뭐 비트코인 거래나 주식 거래나 이런 거 가능하게 붙여놓고 뭐 대출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예치 예탁 서비스 이런 거 하고 있고 NFT 마켓도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희한한 게 뭐 디파이든 뭐 디앱이든 뭐 아무튼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 자체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인데 꽤나 이미 커 있는 빅테크들이 또 여기에 뛰어들어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흥미롭고 그럼 결국엔 여기가 어떤 자기네 블록체인 기술이나 자기네 그런 어떤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게 또 주도권을 지면 또 정부랑 척을 지게 되고 규제가 또 나올 거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 그 팩폴 구독자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보냐라는 설문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한대요?
저희 팩플레터 이제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주제를 소개한 다음에 설문을 받고 있는데 주제 블록체인 대중화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보신 분들이 56.7%로 회의적이라고 답하신 분들보다 살짝 많았어요. 회의적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43.4%였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35.3%가 게임이나 결제 등 체감할 만한 서비스가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35.3%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토큰 이코노미가 커질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좀 피부로 느낄 만한 서비스나 사용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 전기차에 암호화폐 결제 허용하기도 했고 페이팔도 암호화폐 지갑 같은 거를 다 서비스 안에 넣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실제 결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데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와닿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중에 38.5%가 언젠가 정부나 기관의 견제를 받을 거라서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34.6%는 아직 킬러 서비스가 안 나온 만큼 시장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2018년 가상화폐 열풍 때도 정부 규제가 완전 찬물을 끼얹어서 시장이 완전히 죽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가상화폐 붐이 분명히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막 시세 떨어지고 한풀 꺾이고 거래량 줄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좀 아직 그래서 블록체인 대표 서비스가 뭔데 하면은 마땅히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학계나 업계에서도 실제로 회의론자랑 낙관론자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컨텐츠를 볼 때마다 생각이 조금씩 시소처럼
맞아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뭐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이런 걸 보면은 와 진짜 미래를 바꿀 기술 같고 근데 블록체인은 이러다가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면은 결국은 사장될 거야 라고 말하는 컨텐츠를 보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진짜로 반반 갈려 있어요. 업계나 학계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믿는 사람은 이건 제2의 인터넷급이다. 진짜 언젠간 혁신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다 모래 위에 쌓여진 성이고 그러니까 옹호론자들의 말이 계속 바뀐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맨날 달라진다. 뭐 중앙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뭐 디지털 시대의 신분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뭐 NFT 같은 어떤 사람들의 놀이거리 내지는 뭐 부자들의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가 바뀌니까 이게 진짜 대중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는 난 이제 회의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뭔가 신뢰의 문제에 달려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믿게 되느냐가 네.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해드린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듣동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그게 또 저희 컨텐츠에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우셨던 부분이 만약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오, 네. 그리고 알고 계신 것 중에 저희한테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주시면 그러니까 재밌게 읽을게요.
실제로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네. 얘기도 궁금하고요.
네. 네.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회의적인지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잘 읽어보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민 기자랑 저희 그냥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김정민 기자는 보내드리고 저희는 내일 댓글 친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